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 또 우리 새로 오시고 또 방문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저희 교회의 지금 현재 상황은 2주 뒤에 이제 안수 집사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38년이 되었는데 38년 만에 이제 첫 안수 집사를 선출하는 아주 기대가 되고 또 정말 뭐랄까요 좀 벅찬 감정을 갖게 하는 그런 이제 일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보면 이제 초대 교회에서 처음으로 안수 집사를 세우는 이제 그런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의 상황에 또 이렇게 비추어서 우리 초대 교회에서는 어떻게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으며 또 그 일의 결과는 또 무엇을 또 가져왔는가 하는 결과로서 가져온 일들을 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오순절날 이렇게 탄생한 이후로 굉장히 급성장했습니다.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제자가 많아졌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초대 교회는 뭐 굉장히 순탄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자란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유대교의 핍박이 많았습니다. 뭐 사도들도 많이 잡혀서 감옥에도 들어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또 종교적인 문화가 있으니까 그 그리스도교를 굉장히 터부시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예루살렘에 보면 예루살렘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는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에 이제 오래 살고 있었던 그 말하자면은 이제 그 고장 사람들, 예, 그냥 그 거기서 자란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히브리파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 중에서도 다른 나라로 흩어져서 많이들 살았기 때문에 뭐 BC 수백 년 전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그런 또 유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처럼 뭐 1년, 2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제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이런 사람들은 헬라 말이, 그리스 말이 더 편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래서 헬라파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쨌든 이 교회에도 이 두 부류가 이제 존재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앞서서 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유대교 문화 속에서의 공동체, 또 그 유대교 문화 속에서 발생한 기독교 공동체, 이 공동체들은 하나같이 그 연대감과 하나됨을 굉장히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됨과 그 연대감을 추구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제 실천 사항이 뭐냐면 나눔입니다. 그래서 물질도 나누고 그리고 또 서로 격려하고 찾아가주고 또 같이 식사하고 하는 그런 나눔입니다. 그런 나눔에서도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 같은 뭐 수준의 사람들이 그냥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가난해서 잘 못 입고 못 먹는 사람들을 잘 챙겨주는 그런 구제 사역이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우리 교회도 그렇고 구제는 그냥 사역의 하나의 일부이지만 예전의 공동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구제가 완전히 그 나눔의 핵심 사역이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친교를 이루기 때문에 마치 그것은 의무와도 같이 보일 수 있고 또 그것은 생명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가 없는 공동체는 공동체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정도로 그렇게 구제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구제를 감당할 이 손길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제 운영에 이제 차질이 빚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마 고르게 이렇게 이제 분배가 잘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만 하더라도 지금 한 열 가정이 만약에 우리 교회 지금 새로 왔다 그러면은 제가 소개할 때도 열 가정을 다 기억하고 잘 이렇게 해드리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할 수가 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이 당시는 뭐 수백 명씩 막 매일 몰려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엄청나게 그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던 중에 그런 이제 불균형이 불공평한 그런 어떤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헬라파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 쪽 그 이제 과부들이 정말 절실하게 이 음식과 생필품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구제를 받지를 못하는 것을 보고 이제 좀 의분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이제 원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냥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는 딱 그 한 구절로 나와 있지만 이것이 시사하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이 원망이라는 낱말을 그 출애굽기에서 사용했던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것을 표현했던 원망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된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성경이 AD 한 300년 전 정도에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 정도에 이제 헬라가 많이 이제 득세하고 헬라 문화가 생기고 또 헬라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이 된 것을 읽혀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말로 번역한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 성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70명이 번역에 동참했다라는 뜻으로 그 성경을 보면 이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원망이라는 말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원망이란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무엇을 생각했냐면 출애굽기 때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던 사람들을 이제 상기를 시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말은 광야에서 그냥 죽었습니다. 근데 이 원망을 풀고 죽지를 못했고 원망을 다 가슴에 품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그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원망이라는 말은 그냥 일시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정도의 애교스러운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간다, 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참 징계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정말 오라고 다가오라고 그렇게 도와주시고 해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마음의 자세이다.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상기를 시키면서 초대교회에 돌발적으로 이 원망의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초대교회의 영적인 위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이라고 해서 우습게 볼 수 없다라는 사실은 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어떤 그 불씨가 되는 조그만 것들 그냥 딱 꺼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꺼지지가 않고 계속해서 남아있으면 그게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은 고질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깨지게 만드는 그 분열의 시초가 되죠.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이 헬라파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원망으로 딱 지배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전하는 말씀도 또는 뭐 영적인 또 뭐 위로도 뭐 이런 것들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예,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열리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딱 보니까 말씀이 안 먹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 설교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하고 있을 터인데 근데 안 먹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본인들은 굉장히 바쁘게 뭐 최선을 다해서 구제 사역도 이제 감당하고 그다음에 말씀 사역도 감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행정 쪽에서 불평을 일으키는 일이 딱 터지게 되니까 자칫 분열 이제 지점에 가까이 갔다라는 거죠. 말씀과 구제가 다 중요합니다. 지금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은 아 말씀이 더 중요하구나. 물론 더 중요해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만 있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과 구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씀과 나눔, 또 말씀과 친교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항상 너무 중요해요. 사도들은 지금 말씀을 전하는 사역 쪽에서 열심히 했지만 구제 쪽에서 지금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아 이거 좋지 않은 사인이다. 지금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위기의식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지금 그것은 지금 성령께 여쭤봐야 되는 이제 그런 몫으로 남아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과 뭐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 사람을 뽑는 거죠. 그런데 이 선례가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교회 책임자들이잖아요. 책임자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말씀과 구제의 두 중요한 사역을 지금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한 거죠. 그래도 와중에도 예수님을 설교하면 굉장히 씩씩거리는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었겠죠. 그러다가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얻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모든 제자들을 불렀다 이렇게 말하죠. 모든 제자들을 불렀는데 아마 리더들을 불렀는지 아니면 전체 회중을 불렀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 회중을 불러도 모일 장소가 없습니다. 그 당시로는 교우들을 이제 불렀는데 2절 4절까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공궤 또는 재정 출납 이건 이제 구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전념하겠다. 그런데 그것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일곱 사람을 택해라. 이제 그들에게 구제 사역을 맡기겠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온 회중이 되게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온 무리가 5절에 보면 이 말을 기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뽑았습니다. 일곱 명을 뽑았는데 일곱 사람이 전부 다 헬라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놀랍죠? 이 헬라파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이 사람들 이름을 보면은 대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우리는 뭐 같은 황씨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황씨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중국에도 황씨 있죠. 근데 중국에는 황 이렇게 하죠. 황이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황이라고 하면은 중국의 중국 황씨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 이름을 보면 다 이거 헬라 출신 사람들이로구나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 사람들을 이제 뽑혔고 그 사람들을 구제 사역을 위임했습니다. 그 위임해서 책임을 부여하고 권위를 주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여해 주는 그 의식을 안수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손을 얹고 이제 의식을 치르기 때문에 안수식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죠. 그러니까 권위를 부여해 주는 그 이제 예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역사상 첫 일곱 안수 집사가 선출되었습니다. 행정 문제로 말미암아 이 자칫 이 분열에 이르기까지 정말 그 어떤 그 위기적인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영적인 쇄신의 어떤 과정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을 우리가 지금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쇄신이 일어났습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얼마나 많아지면 심히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심히 많아졌대요. 많이 아주 많아졌다라는 얘기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 그러니까 믿음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를 말했죠. 말씀이 왕성화해졌다, 제자들의 수가 더해졌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유대교 제사장 리더들 그룹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거죠. 말씀이 왕성하다라는 말이 뭘까요? 말씀이 왕성하다. 크게 말하면 말씀이 왕성한 걸까요? 그런 거 아니겠죠. 말씀이 왕성하다라는 말은 더욱 중요하여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인해서 정말 말씀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게 중요한 말씀이로구나 하고 그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활력을 얻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말씀이 왕성화해졌다라는 뜻의 한 일면이고요. 또 다른 일면은 뭐냐면 말씀을 전하니까 안 믿던 사람들이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새로 입교하는 그런 이제 교우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초신자들이지만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오는 거예요. 말씀이 정말 참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밖에는 의지할 게 없군요, 내 인생에. 그러고 지금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크게 변화를 입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말씀 외에는 내가 의지할 게 없구나 이 세상에. 그런 아주 절실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보기 시작했고 또 변화되기 시작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요. 영적 부흥이라는 말은 정말 고귀한 말입니다. 굉장히 굉장히 축복과 영광의 그 정말 하이라이트로서 정말 그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적 부흥이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 사역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지만 제가 하든지 아니면 누가 다른 사람이 하든지 간에 저는 우리 교회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꼭 보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평생에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영적 부흥을 맛본다라는 것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이생에 있어서의 영광스러운 축복입니다. 단지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 공동체를 이끌고 계시는구나를 다 같이 보는 것이고요. 다 같이 그것을 보았을 때 그 우리가 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를 또 다 같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입니다. 다 같이. 영적 부흥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뭐 그래서 개인 영적 부흥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부흥들은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부흥들이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확 타오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작깨피 이렇게 집힐 때 뭐 일부분 여기서 타고 여기서 조금 타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장작에 불이 확 붙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참 우리가 이때 정말 화력 좋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공동체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보면 공동체의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들이 지극히 지극히 드뭅니다. 그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뭐 까다로운 눈을 뭐 잣대를 들이대서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 부흥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거친 말로 하면 파괴력이 큽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가 훌륭하구나 이걸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오히려 뭐 비난의 화살과 또 교회가 또 수치스럽고 위축되어 있고 이런 가운데서는 우리가 말씀의 은혜 받고 또 우리 예배 신실하게 드리고 또 교제도 할 수 있지만 영적 부흥의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것, 그러면서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정말 심령이 타오를 수 있도록 그 갈망과 믿음과 그리고 충성을 도전하시는 것, 그것에 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다 반응하는 것, 다 같이, 다 같이. 그러니까 그런 일은 굉장히 드물겠죠. 그러나 역사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들이 이끌었던 초대교회조차도 영적 부흥은커녕 분열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딱 마주쳤었는데, 그런데 이 영적 부흥으로 바뀌었죠. 전환된 것입니다. 여기서 반전의 기회가 여기 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절에 나왔던 그 원망의 상태가 그 출애굽기 그 광야의 시대에서처럼 계속되었다면,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교회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몇몇이 아니라 성경 주석가들은 다 이 부분을 연구를 하면서 아찔한 순간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역사에 참으로 아찔한 순간. 왜냐하면 헬라파 나눠지고 히브리파 나눠지면 그게 벌써 이미 교회가 깨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교회는 아무리 뭐 어디다가 뭐 나가서 뭐 전도하고 뭐 그렇게 교회를 짓고 해도 헬라 쪽 사람들 또 히브리 쪽 사람들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이상 기독교의 진수를 담을 수가 없죠. 그 공동체 자체가. 왜냐하면 교회라는 자체는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남자고 여자고 종이고 또 뭐 주인 주인이고 간에 구별 없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 속성인데, 그것이 속성인데 그 속성을 갈라놓고 교회 한다 그러는 것은 흉내만 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석가들은 보면서 아, 아찔한 순간 잘 넘어갔다. 휴, 이런 거죠. 정말 이 우리가 왜 그렇게 그런데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까? 이런 부분들 뭐 제가 오늘 주되게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건 너무나 자기가 옳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너무 정당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 말도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영적으로 회복되지를 못하는 거죠. 어느 공동체에나 있을 법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타났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가 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좀 영적 부흥이라는 그 과정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반복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원망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이 위기의식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위기의식을 딱 가지면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원망이 팍 일어났어요. 이쪽이 아니고요. 이쪽도 아니고요. 하여튼 저기 일어났어요. 저기. 원망이 일어났으면은 그 원망이 왜 일어난 거야? 한번 우리 얘기해보자. 그렇게 쉽겠죠? 그죠? 그런 마음이 불쑥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거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근데 사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사역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사역의 종류와 양을 조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 우리가 지금 너무 지나치게 가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110% 우리의 역량을 넘어서고 있구나. 그것을 안 겁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자기 역량의 110% 이라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있죠. 저 사람 굉장히 열심히 일해. 훌륭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해도 그 사람 60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 110% 하고 있는 것을 막 따라가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열등감이 생기고 나고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에라 모르겠다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결코 110% 자기 역량을 넘어서는 그 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몇 분들이 저한테 그러시겠네요. 사돈 남 얘기하고 앉아있네. 그러시겠네요. 제가 이제 110%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분명히 깎아내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깎아내리는지 잘 기도해 주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을 덜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제게 맞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맞는 역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100% 할 수 있다면 평상시에 80%, 90%만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에 이어서 좀 부연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 인생에는 내가 계획한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세밀하게 돌봐줘야 될 작은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예측 불허로 일어나게 될 때 내가 110%를 가동시키고 있으면은 그 일들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110% 가동하고 있는 건 다 자기 목적과 자기의 어떤 것일 가능성이 크죠. 그죠? 자기에 관한 거죠. 자기 계획과 자기 목적이죠. 난 이것 때문에 바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힘이 없으니까 주변을 돌아볼 수가 없다 이거죠. 심지어는 자식도 돌아볼 수가 없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내가 딱 계획한 일만 생기나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애 데리러 가라 그러고 들 수 있고, 뭐 넘어져서 뭐 어디가 뭐 부러졌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청소년 시기에는 특별히 너무나 방황하고 또 혼동스럽기 때문에 그 유혹에 빠져서 많은 또 다른 그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 보면은 나쁜 거에도 지금 들어갈 수 있고 할 때, 그때 가서 110% 막 가동하고 있는데 그렇게 엄청난 충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110%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 자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지런해 보이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결코 그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또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좋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면도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좋은 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일하는 사람한테 뭔가 좀 다른 거를 이야기할 어떤 여유가 없어요. 바늘이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거죠. 너무나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우리 만나서 좀 같이 좀 교제도 하고 좀 이렇게 그러면 바빠서요. 이렇게 하면 이게 끝이에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뭐 110% 좀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110% 일하는 거 안 좋은 것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적으로도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구제사역? 사도들이 책임져야 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떼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굉장한 용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위기를 해결하려고 달려들지를 않고 자기를 돌아봤다라는 거죠. 자기 사역을 돌아봤다라는 거죠. 우리가 모두가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에 일이 터지거나 뭐하거나 그러면 또 일 생겼네.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게 우리의 반응이죠. 그죠? 첫 번째 반응이죠. 그러나 그러지 말고 내가 나의 삶을 돌아 나의 삶, 나의 사역, 또 나의 삶의 방식도 또 나의 스타일 뭐 이런 부분들, 습관들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들을 잘 조종해야 저런 부분에까지 내가 좀 희생하거나 아니면 또 나누어 주더라도 내가 가서 접근하고 일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훈련되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아주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사역을 돌아보았다는 것, 그것이 사도들의 이제 첫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지치기를 했는데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가지치기만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제 교회에서도 보면은 교회 식사가 좀 혼동도 되고 혼스럽기도 하고 또 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아예 먹지 맙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구제에서 문제가 나오니까 구제하지 맙시다라는 말 뭐 그런 차원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비슷한 말입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는 특별히 딱 한 번 전체적인 교제 시간이 식사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을 잘라버리자고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요. 그 시간은 뭐 학자 하고 그다음 또 삼삼오오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먹고 하더라도 같은 그 한 공동체 그 공간 안에서 우리가 이 공동체의 공기를 맛본다라는 것 그 자체가 그게 우리에게 공동체의 추억과 기억이 되는 영적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꾸 실질적이고 실무적인 것만 생각을 하니까 귀찮으면 다 하지 말자라는 그런 말은 가당치 않습니다. 교회에는 꼭 필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예배와 친교입니다. 두 가지. 예배와 친교에 있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전체 예배와 전체 식사, 그 두 가지밖에 없죠.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소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뭐 목장 모임, 소그룹 모임, 또 부서별 모임. 그다음에 또 나가서 이제 또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같이 1대1로 만날 수 있죠. 소수 그룹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왕성한데 전체 모임에서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그것을 우리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걸 잘라버리자.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좀 잘 캐내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사도들이 가지치기 하면서 자기들 사역, 그거는 없어서는 안 될 사역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말이 좀 독특하죠. 그것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이제 뜻에 두 가지를 승인을 받아야 했던 거죠. 사도들이 구제 사역을 넘겨주고 또 성령과, 그냥 아무한테나 넘겨준 게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에게 넘겨준다. 이런 자격 있는 사람들이 일곱 명 뽑혔다고 해서 일곱 명만 있는 건 아니겠죠. 우리 교회가 이제 안수 집사 네 분을 이제 선출하려고 하는데 안수 집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네 분만 있는 건 아니듯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마치 안수 집사를 선출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달 전부터 이렇게 있어 왔던 것처럼 지금 있는 거죠. 그리고선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안수 집사를 세우는데 온 무리가 기쁨으로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와, 정말 이거 흥미로운 일인데, 이거 정말 획기적인데, 이거 정말 기대가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까? 안수 집사가 세워진 후에 결과를 알 수 없죠.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전에 이미 그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 되어 있었는가를 반증해주는 아주 그 좋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만 성숙했던 게 아니라 교우들도 상당히 성숙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안수 집사 뽑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또 문제 일어나는 거 아니야? 또 안 되면 또 교회 나간다는데 이거 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후보 집사님들 잘 들어주세요. 교회 나간,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친구 장로를 만났어요. 근데 안수 집사 안 되는 사람 나가던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달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달라. 표정도 이렇게 탁 이러면서 거만하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다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여기에 대한 근데 미리 기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뭐 떨어질 사람이 있냐 없냐, 뭐 일곱 명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다 기대가 있고 좋아했다라는 거죠. 축제와도 같은 분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처음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처음으로.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온 회중이 다 기쁨으로 동참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리고 일곱 명 뽑았는데 아까 언급한 것처럼 전부 다 헬라 출신이었다. 이거죠. 히브리파 사람들이 많았는지 또 헬라파 사람들이 많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마 히브리파 사람들이 좀 더 많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하나도 안 뽑히고요. 헬라파 사람들만 일곱 명이 뽑혔습니다. 이게 공평한 선출입니까? 뭐 공평한 선출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제가 생각에는 탁월한 선출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탁월했다. 사실은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고 했을 때요, 그 원망의 화살촉은 누구였을까요? 사도들 모두 히브리파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제사역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망은 사도들을 향한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딱 이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정말 이 과정 하나하나가 정말 놀라운 정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거기에 순복한 결과이죠. 정말 참 신나는, 저 이 본문 보면서 정말 묵상하면서 너무 기분이 참 많이 들뜨고 좋아지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때문에 정말 이렇게 이렇게 안위를 얻고요. 그 다음에 안수집사 선출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기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 더 넘어서서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정말 그 마음이 좋았던지 모릅니다. 이 모든 교회들이, 사도들과 모든 교회가 이렇게 같이 협의했지 않습니까? 협의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주님께 의탁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런 모든 과정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역사 속에 선례가 없습니다. 그런 일을 했던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한 발자국씩 따라가는 영적인 개척자들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었죠. 우리도 안수집사 선출에 있어서 이런 기쁨과 기대로 동참하실 줄 믿습니다. 예. 공동체에는요, 직분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사역이 창출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 속에서 반드시 빚어나와야 할 그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와 친교와 또 그 안에는 나눔과 또 구제와 이런 핵심적인 것들이 이렇게 공동체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필요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필요로 하는 일들이 부각되었을 때 그때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직분자들이 그 일을 잘 맡아서 감당하고 또 그 일이 또 어떻게 또 변모될 수도 있겠죠. 같이 뭐 병합될 수도 있고 또는 다시 나눠질 수도 있고 또 세분화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는 잠시 쉴 수도 있고 또 다른 쉬다가 또 재개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그 탄력 있게 유기적으로 이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이 유기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이 그렇게 이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시 도식적으로 이렇게 딱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프 그려가지고 착착착착 이렇게 어떻게 연결되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그때 보고 좋아해요. 만족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보고 나서는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이고 이제 우리가 또 일할 때는 또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그 분리감, 그런 이질감, 이런 것들이 교회에 계속해서 나가게 되면은 그럼 이제 뭐 교회 일 따로, 뭐 우리의 삶 따로, 또 뭐 또 교회 리더들 따로, 또 일 안 하고 또 그냥 지원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그룹들도 따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지금 오늘날 정말 많은 그 조직에 애를 쓰면서 오늘 저녁에도 간담회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잘 공유가 되어야 됩니다. 공유가 되고 뭐 리더 그룹이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따라가는 것보다는 우리 같이 공유하고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을 또 물어서 또 사실 또 이해하고 이렇게 해서 가야지, 아 그렇게 하면 싸움만 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미리 딱 바리케이드 쳐놓고 그리고 거기에 접근하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제 크게 두 흐름이 있을 겁니다. 한쪽은 양육의 축이고요. 한쪽에는 봉사의 축입니다. 양육과 봉사를 합쳐서 저는 목양이라고, 패스터링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그 목양에는 양육과 봉사가 있는데 이 양육에는 말씀 중심으로 모이는 그룹들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겠죠. 첫 번째 가지는 우리 모이는 목장 모임,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지는 이 소그룹으로 모여요. 소그룹 성경 공부, 소그룹 기도회 모임, 소그룹 뭐 성경 읽기 묵상 나눔 그룹, 또는 뭐 영적 독서 그룹, 이런 것들이 양육의 파트에서 이제 들어갈 거예요. 봉사의 축에서는 부서장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부서장님들이 교회를 케어하는 측면에서 잘 케어 그룹으로서 잘 이렇게 맡아주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또 따로 리더를 세워서 또 보완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주일 친교 식사가 굉장히 큰 봉사의 비중이기 때문에 주일 친교 식사를 이렇게 좀 분리를 해서 같이 한 가지로 하고요. 그래서 각 축마다 두 개의 가지씩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구조를 이제 갖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저녁에 청사진을 제시하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역, 이 장 속에서 빚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일들을 안수 집사님들은 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균형을 맞추면서 그것들에 이제 그것을 관리해주고 또 그것을 잘 도와주고 특별히 이게 리더들이 이제 여러 군데 세워져 있을 텐데 리더들을 독려해주고 또 그렇게 같이 힘을 주고 하는 그래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수 집사님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목자들과 국장들과의 그런 우리 교회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래 똑같이 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오늘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설레가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맞이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함께 받는 그 훈련이 정말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훈련, 그것이 바로 성령 공동체, 교회의 속성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 다가 또 특별히 이제 리더 되시는 분들, 또 이제 안수 집사로 선출되실 분들이 자기의 내적인 성찰을 많이 잘 하셔야 됩니다. 내적인 성찰을 하시면서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가 정말 뭐랄까요? 이게 컬러풀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흑백 수준이라면 컬러풀해져야 되고요. 이게 3D 쪽 이렇게 나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당히 폭이 넓고 다양하고 그리고 즐겁고 또 때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대화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죠. 교회 사역을 맡은 일꾼들은 남들이 보기에 좀 힘겹습니다. 사실입니다. 남들보다 일을 많이 하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로부터 부여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힘, 생명력, 이것은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살게 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큰 영적인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리더들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영적인 그 은밀한 골방이 잘 형성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2주 뒤에 있는 우리 안수집사 선출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전체의 기쁨이 되고 또 영적 부흥의 기초가 되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안수집사 선출과 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정말 성경에 나온 그 우리 집사님들 선출, 집사 선출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또 본이 되고 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가이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나는 그냥 기도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동참하는 그런 복된 마음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